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진지를 향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대변인은 오늘 친러 반군들이 도네츠크 부근을 공격하고 서부 쿠라코베 마을에 폭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러시아로부터 전차를 포함한 군사 장비들이 여전히 반군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대표적 항구 도시 마리우폴 인근 지역도 밤새 집중 폭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정상들은 어제 동부 지역 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4개국 정상들은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비난하고 양측 모두에 휴전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비아 동부 지역에서 오늘 적어도 석 대의 차량 폭탄 테러로 3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리비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쿠바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근거지로부터 가까이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한 리비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리비아 관리들은 첫 번째 차량 폭탄이 쿠바의 정부 보안 건물 인근 주유소에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관리들은 또 보안시설에 별도의 공격이 있었으며 국회의장 자택도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는 최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추종하는 무장요원들의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반군 알샤바브가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을 공격해 적어도 6명이 사망하고 소말리아 정부 부총리 등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BOA 기자는 오늘 소말리아 국립극장 인근의 센트럴 호텔에서 연쇄폭탄이 터진 뒤 총격이 벌어졌다며 당시에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주로 고위 정관계 인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비난하고 이를 잔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시인한 가운데 이는 이슬람 율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군이 오는 4월이나 5월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한 모술 지역 탈환 작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만 5천 명 규모의 이라크군이 주 공격 역할을 맡고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시메르가 전사들이 이라크 북부와 서부 지역으로부터 ISIL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당국자는 그러나 만일 4월에서 5월까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전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이미 ISIL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한 공습을 단행하는 등 소탕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 현재 2천 명 규모의 ISIL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터키 정부가 ISIL에 맞서 싸우는 시리아 온건파 반군을 훈련시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정식에 참석한 터키 주재 미국 대사와 터키 외무 차관은 이번 협정 체결을 두 나라 간 동반자 관계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검증된 시리아 반군들이 시리아 안팎에서 ISIL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특수군을 포함한 400명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3년간 자유시리아군 병력 5천여 명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찰이 수도 카라카스 시장이자 야당 지도자인 안토니오 레데즈마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레데즈마 시장이 미국의 지원 아래 베네수엘라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계획을 도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레데즈마 시장을 공군 장교들이 연루된 쿠데타 계획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쿠데타 계획은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직접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체코 정부가 프라하 주재 김평일 북한 대사에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워싱턴에 있는 체코 관리가 전했습니다.
It already was addressed during some of the first meeting that he had at the ministry.
북한 장애 청소년들이 사상 첫 외국 공연을 위해 영국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산 가족들도 설을 맞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체코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체코 대사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워싱턴 주재 체코 외교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강제 수용소 폐쇄를 위해 북한 정권을 겨냥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코 외무부가 지난달 부임한 김평일 북한 대사에게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워싱턴 주재 체코 대사관의 야로슬라프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이 밝혔습니다.
I can assure you that it already was addressed during some of the first meeting that he had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19일 체코 대사관에서 VOA 기자와 만나 체코 외교부와 김 대사가 나눈 대화록을 읽어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평일 대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이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삼촌으로 17년간 폴란드 대사로 있다 지난달 체코 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체코 외무부가 김 대사를 비롯한 북한 당국에 최우선으로 촉구하는 메시지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김 대사에게 북한에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김 대사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주로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꺼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He would concentrate on economic topics, not really willing to discuss probably human rights and democracy topics. But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체코가 4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를 겪으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 체코 지도부가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서 외교 정책의 근간에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앞서 북한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습니다. 자이체크 공사 참사관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폐쇄를 위한 체코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현실이 더욱 조명받고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수록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more light is being shed on the situation and the more pressure is being exerted on the regime, the better it is for all of us.
Because 북한에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상황에 세상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만으로도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압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한편 이날 체코 대사관에서는 탈북자 조진혜 씨와 인권 전문가 데이빗 호크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어린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기조연설에서 인권 문제에 관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제 거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유엔 회의 등에서 북한 편을 든 나라들은 인권 탄압국인 벨라루스,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으로 그나마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데 우려를 표명했을 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싼 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유엔이 작성한 최고의 보고서 중 하나로 평가하고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북자 조진혜 씨는 수차례 강제 북송을 당하며 겪었던 고통과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난 두 동생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을 증언하고 아울러 중국 내 탈북자와 북한 고아 구출, 탈북자 정착 지원 활동 등을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장애 청소년들이 사상 첫 외국 공연을 위해 영국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돌며 음악과 무용 공연을 펼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음악과 무용 공연이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을 주관하는 영국 런던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 도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공연이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내일 공연이 셸도니안 시어터에서 7시 반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연은 21일 날 영국 왕립음악대학 그리고 프랑스에서 23일 날 SPF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2일 날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고요.
이 목사는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공연과 함께 북한 장애 청소년의 미래라는 제목의 세미나도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24일에는 파리의 국립청각장애인학교에서 초청된 청중들을 대상으로 공연과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이 목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유럽 공연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은 북한장애인연맹의 김문철 부위원장과 장애자체육협회 이분희 서기장 등 모두 22명입니다. 이 가운데 공연에 참가하는 사람은 장애학생 11명과 성인 1명, 교사 4명 등 16명입니다.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한국민요 아리랑과 영국의 유명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음악 등을 연주하고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무용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분희 서기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활성화와 유럽과의 교류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서기장 등 북한 관계자들은 영국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와 장애인 체육연맹 대표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장애인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금메달 9개를 딴 것으로 유명한 크리스 홈즈 영국 상원의원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이번 공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 장애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준비하는 세대에게 영국에서의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문화나 사회, 예술 부분에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는 거고요.
이 목사는 북한이 청소년 장애인과 관련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애 청소년들이 외국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유럽 공연은 지난해 10월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희 서기장과 공연에 참가할 장애 학생 두 명이 평양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일정이 이번 달로 재조정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번에는 북한 장애 청소년들의 유럽 공연에 단장 자격으로 참가한 북한의 조선장애인보호연맹 중앙위원회 김문철 부위원장으로부터 이번 공연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들을 위한 유럽의 선진 사회 환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는 김 부위원장을 어제 즉 19일 이현철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네. 유럽 공연을 추진하게 되셨고 또 이번 네. 공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자 보호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단체로서 국제 장애자 단체들과의 결의와 협력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우리 장애자 사업에 대해서 옳게 인식도 하게 하고 또 이 공연 그 자체가 우리 장애자들에게도 도우고 있는 우리 장애자들에게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심을 주고 또 장애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도 개조하는 사회적 인식도 높은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서 이번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네, 북측의 장애 청소년들의 해외 공연은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방문단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다들 기뻐하고 그 다소 좀 긴장한 감들도 있습니다.
네.
그 해외 처음 나오다 나니 다소 긴장한 감들 좀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들 여기 우리 그 영국 그 국제 투자 조직 그 성원들이 그 동포애적인 그런 따뜻한 환대, 그다음에 그 우리 영국 인민들의 그런 그 따뜻한 미소를 받고 대단히 긴장감이 풀리면서 다들 활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교통사고로 다쳤던 그 이분희 서기장하고 네. 또 학생 두 명도 이번에 같이 오셨죠?
네, 다 같이 왔습니다.
네, 세 사람 모두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이 된 건가요?
그래서 그 두 명은 완전히 회복되고
네.
한 명이 아직 회복 안 됐지만 그나 꼭 그 이번 기회에 그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끝까지 그 자기 그 신체의 그 신체적 장애, 신체적 제한에 도전해서 극복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고 또 본인도 꼭 그러고 싶다고 해서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네. 공연에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에 그 런던과 파리 공연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보여주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장애자들도 사회 한 성으로서 당당하게 문화적 생활을 또 누리고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의 그 잠재력을 꽃피우고 빛내어주는데 우리 조국 일꾼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유럽 장애자 조직들과도 또 유럽의 좋은 인민들과도 손잡고 많이 협력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또 이번 유럽 공연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네.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장애자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 환경, 무장의 시설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로나 그다음에 공공 건물들의 그 장애자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 공사 시설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또 장애자들을 대하는 그 유럽 사람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 그것도 좀 실제 그 우리 장애자들도 깊이 느껴서 돌아가서 그런 마음들이 다 전달되고 또 우리가 저희가 그 국제 기구 누가의 그 사업하면서 우리 유럽에 있는 그 우리 장애자 조직들 또 장애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장애자들을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
네
이런 다음에 뭔가 하면은 끝까지 계획성 있게 잘하는 그것도 그 우리 요원들한테도 보여주고 좀 뭐 이런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이었죠. 그때 런던 장애인 네. 올림픽 때 김주성 군이 참가를 하면서 그 북쪽의 네. 장애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유럽 공연이 그 평양과 지방에 있는 그 장애 청소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우리 장애자들 자신도 자기들의 그 신체적 제한성을 극복하여서 그 세계 무대에 진출하려는 그런 마음이 좀 일반 사람들에게 비해서 좀 약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런던 올림픽에 우리 장애자 선수가 처음으로 진출했고 또 작년도에 그 우리 장애자 선수들이 그 인천에서 진행된 그 아시아 장애자 경기에도 참가하고
네네.
또 이번에 이렇게 예술단에 망라돼서 유럽을 공연하게 되면 우리 장애자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보다 더 자기 삶에 대한 미래를 확신하고
네.
보다 그 자기 그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당당한 성원으로서 자기 위치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선장애자연맹이 몇 년 전부터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류 현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자 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창립된 지는 그 1998년 7월부터입니다.
네네.
7월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많은 국제 단체들과 민족 장애자 기구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사회에 왔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 유럽 나라들과의 그 깊은 관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럽 나라들과도 관계를 확대해서 우리 장애자 사업으로서 그 우리 조국의 문명국 건설에 장애자 사업도 당당히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기여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에는 그 브라질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립니다. 네. 이 대회에도 참가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체육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 그 장애자 체육에 관계된 이런 감독들, 네. 요원들도 다 지금 분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대회 참가하려면 어떤 그 기준 같은 것들 또 세계 대회 네. 그 참가 기록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네.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격 전치를 위한 자격 그 전치를 예선 경기들이 올해가 나갑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 탁구, 그래서 승산이 확고해 보이는 그 탁구 종목,
네,
네, 수영. 활쏘기 여기에 집중하면서 지금 새롭게 지금 욕기
네.
욕도라고 욕기 경기에 지금 또 새롭게 욕기 선수들을 찾아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럽을 방문 중인 북한 청소년 장애인 공연단 단장인 조선 장애인 보호연맹 김문철 부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들으셨습니다. 인터뷰에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관영 텔레비전에 장애인들을 잇따라 출연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인권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11일 북한의 장애인 지원단체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을 찾아 무용을 배우고 악기를 연주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자유롭게 오가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 달 전에도 시각장애인 여성인 미춘향 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북한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미 씨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장애인 관련 기사가 실린 적은 있지만 TV에 장애인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대한 대응이자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장애인을 여성 아동과 함께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 피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선장애자보호연맹 등의 기구를 통해 인권 압박을 위한 모략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장애인 보호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한국의 탈북자들은 그러나 북한 당국의 선전과 달리 북한 내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합니다. 열차 사고로 장애를 입고 지난 2006년에 탈북한 지성호 씨입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이제 자기의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든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야기할 수 없는 또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또 이제 그 사회적인 배려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차별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적인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북한은 또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 이후 장애인 국제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는가 하면 장애인들의 해외 공연을 추진하는 등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국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반도는 19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며 눈시울을 적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세기도 훨씬 전에 이역말리 고향을 떠나온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고령으로 대부분 숨지고 이제 그 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그리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설날 표정,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화에서 꽉 잡으라. 알았지?
6.25 한국전쟁 시절 피난민 수만 명의 흥남 철수 장면을 생생하게 그린 한국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을 듣고 계십니다. 지옥 같은 나비 교환의 현장, 그리운 고향 땅을 떠나 남한으로 피난을 온 북한 실향민들 가운데는 다시 이영만리 미국에 정착한 이산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북부 시카고에 사는 올해 85살의 서연옥 할머니는 20살 때인 1950년 어머니, 두 남동생과 함께 흥남에서 철수하는 미군 함선 메르디스 빅토리오에 몸을 실었던 주인공입니다.
그 말도 못하지 않아도 백사진데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이 그냥 인파가 그냥 뭐 한 발짝도 밀리면 다 뭐 가족 못 찾을 정도로 그래요.
융단매를 둔 서현옥 할머니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보내고 다시 어린 세 자녀가 있는 단천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파에 떠밀려 배에 올라탔고 결국 가족들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이후 북한에 남은 세 동생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개인들에게 사기를 더 많이 당했습니다.
별짓 다 해봤죠. 그냥 돈 뜯기고 그냥 말아버렸죠.
천신만고 끝에 연락이 닿아 서신 교환을 하고 돈도 몇 차례 보냈지만 중개하는 북한 담당자들의 금전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도 이제는 늙어서 뭐 돈 보낼 형편도 안 되고 한날 그 서두에다 그냥 그 뭐 김일성 자라이나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뭐 돈은 제대로 가서 받았다는 저것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중단해버렸어요.
서현옥 할머니처럼 북한에 있는 가족을 어렵게 찾았지만 북한 정부 담당자들의 지나친 금전 요구로 연락이 끊긴 이산 가족들이 미국엔 적지 않습니다.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가족들은 북한을 종종 방문해 현지 가족이나 친척들을 돕지만 그렇지 못한 이산 가족은 희망을 거의 접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상영된 재미 이산가족 관련 기록 영화엔 돈이 없어 이산가족 찾기를 포기한 한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돼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포기했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돈만 있으면, 예. 만약 돈이 많으셨다면.
포기 안 하죠.
어떻게.
어떻게도 찾아보지.
어떻게라도 찾아보시려고. 네.
사람을 내서 저도 찾아볼 수 있고.
돈만 많았으면.
꿈에 한 번 갔는데 애들이 없어요.
꿈에 한 번 그 옛날 집에 가셨어요?
예. 갔는데 애들이 없어. 네. 애들 어디 갔나니 거니 산에 갔대요.
산에 갔대요.
갔는데 막 눈이 막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을, 네. 그래서 난 눈길을 헤치면서 애들을 부르면서
산으로 가다가 깨셨군요.
이따금 서신이라도 주고받는 가족들을 부러워하는 다른 이산 가족들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산 출신인 김경수 전 알칸소 대학 교수는 수십 년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북한에 남겨둔 어머니와 세 동생의 소식을 알 수 없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1950년 12월 7일이야. 내가 날짜도 잊어버리잖아요. 내 떠나고 그때부터 아래까지 내 소식을 몰라요.
김경수 전 교수는 과거 한국 적십자사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신청서도 냈지만 거부됐었다며 섭섭함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그 적십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할 때에는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됐나요? 그러니까 적십자사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허락하니까 나는 미국 시민이니까 안 된대요. 그런 법이 그게 이산가족이면은
피란 후 부산 국제시장에서 신문 배달을 했던 의주 출신의 김웅태 할아버지는 미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북에서 온 사람들 이산가족들은 이제 나이가 다 많아가지고 이제 얼마 생존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건 인도적인 면에서 조건 없이 만난 거를 갖다 추진을 해야 되겠죠. 이 이산 가족은 본인들의 뜻이 아니고 국제 정세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미국이나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적극 도와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또 미국 정부가
이산 가족 상봉은 북한 정부가 이를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산 출신의 김경수 전 교수는 자신의 세대가 저물면 더 이상 북한의 가족을 찾는 후손들을 보기 힘들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제가 옛날에는 얼마 전 해도 이산 가족이 천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천만이라고 그랬는데 점점 줄잖아요. 이제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형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생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우리 내 동생들 그러니까 자기 삼촌들 뭐 고모들을 그 이 찾으려고 지들같이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이 일을 이건 정말 인권이죠. 이런 게 세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꼭 성사가 됐으면은 얼마나 좋을는지.
너무 긴 세월이 흘렀는지 설날을 맞은 이산 가족들의 마음은 의외로 매우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건강과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염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주 교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죠. 그거죠. 뭐.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이제는 내가 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그거에서 제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그런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제가 하겠어요.
그저 부디 그 통일이 언제 될지 몰라도 그때까지 통일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다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글로와 풀렁받다 자자를 받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상업적 곡물 수입 비중이 지난 몇 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식량 원조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식량 부족분을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해 해결하기보다는 상업적 수입으로 메우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최근 발표한 국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34만 톤의 곡물 부족분 가운데 24만 8천 톤을 상업적 수입으로 충당했고 외부 지원은 6만 5천 톤에 그쳤습니다. 전체 외부 공급분의 80%를 상업적 수입이 차지한 겁니다. 지난 2013년에도 상업적 수입은 75%를 차지해 전년도인 2012년에 국제사회의 원조분을 밑돌았던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대북 제재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가 이런 추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업적 수입은 양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이렇게 뭐 연간 한 20만 톤에서 30만 톤 사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조가 줄다 보니까 상업적 수입은 그 비중 자체는 이제 올라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원조는 절대 양도 줄고 그 비중도 많이 줄고 그렇게 된 거죠.
권태진 원장은 북한의 상업적 식량 수입액이 연간 1억 달러 정도라며 이 정도는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장은 최근 북한의 자체 곡물 생산량이 늘고 있고 지난해 작황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이 북한의 식량 수입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산물 수입이 좀 이제 꽤 비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용유, 그 뭐 동식물성 그 유지류죠. 이런 것들이 비중이 꽤 높아요.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축산 사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 단백질 내지는 지방질을 갖다 좀 더 공급하겠다.
권 원장은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작황이 좋아지면서 곡물 수입을 전체적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쌀 수입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곡물 수입에서도 식품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도 북한의 식량 사정 개선이 북한 당국의 농업 생산성 증대 노력과 일치한다며 북한 경제가 최소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을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백악관에서 폭력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회의가 사흘째 열렸습니다.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L을 소탕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리비아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중부도시 시르테를 장악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악관에서 열린 극단주의 대응 정상회의 소식을 좀 알아볼까요?
네, 어제가 회의 사흘째이자 마지막 날 정상회의였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6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극단주의로 인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어제도 연설을 했는데요. 테러 세력들은 합법성을 찾기 위해 종교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전날에도 미국은 이슬람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왜곡하는 테러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도 테러 세력들이 서방과 이슬람이 충돌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성스러운 전쟁의 전사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추악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국가와 종교가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테러 세력을 격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미국은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비롯한 테러 세력들을 끝까지 소탕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ISIL과 같은 테러 단체들이 근본적으로 이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군사작전 못지않게 이들의 그 토양, 이들이 잘할 수 있는 토양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정부와 종교가 종파 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빈곤과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테러 세력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서 연설을 했다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의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아프리카의 보코하람 같은 테러 세력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기문 총장도 이런 테러 세력이 자라지 못하도록 각국 정부는 억압과 부패 그리고 부정을 없애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폭력 극단주의 근절은 인권 개선과 직접 연관된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 대표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치안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폭력 극단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 각국과 종교인들의 노력을 구체화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ISIL 대응과 관련해서 미군 고위 관계자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작전 계획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미군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모술은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북부 최대 도시입니다. 현재 ISIL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앞서 백악관 관계자가 곧 모술에서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대대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적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군 중부 사령부 관계자가 작전 시기와 투입될 병력 규모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공격을 시작할 건가요?
공격 개시 시점은 아마 4월이나 5월이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라크 정부군 등 총 2만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라크 육군 5개 여단이 초반 공격을 이끌고요. 또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 병력인 페쉬메르가 3개 여단이 북부와 서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군 관계자는 이라크 육군 병력이 국제연합군이 제공하는 훈련을 통해 지상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개 여단은 대략 2천 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한편 모술 경찰과 주변 부족 병력도 미군 특수부대의 훈련을 받아왔는데요. 이들은 모술 주변에서 물러나는 ISIL 병력을 소탕하고 ISIL이 물러난 후 모술의 치안을 지키는 임무도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은 공중에서 지상작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2만에서 2만 5천 명의 병력이라고 했는데 현재 모술을 점령 중인 ISIL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모술을 점령 중인 ISIL 순위파 무장단체의 세력은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훨씬 많은 병력으로 모술 탈환 작전에 나선다는 건데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전에 작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관측통들은 이것은 일종의 그 의도가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군이 대규모 지상작전 계획을 공개한 것은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죠. 리비아 상황도 심상치가 않군요.
그렇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최고 지도자 무암마르 가다피가 사망한 뒤 극심한 정정불안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성향의 두 개의 정부가 서로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순위파 무장단체 ISIL도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최근 리비아 중부도시 시르트를 점령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리비아로 세력을 장한 ISIL이 최근 트리폴리 동쪽 450km 지역에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 시르테의 정부 시설을 모두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리비아의 과도 정부는 반군에 밀려서 수도 트리폴리에서 쫓겨나 있는 데다 ISIL까지 이렇게 세력을 넓히고 있어 리비아는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외신을 보면 현재 리비아에서는 서로 다른 10개의 세력이 난립을 하면서 유혈 사태를 빚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도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요르단이 유엔 안보리에 리비아 정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배포했는데요. 결의안은 무장 반군들에게 무기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할 것과 국제사회가 승인한 리비아 정부가 수도 트리폴리를 수복하도록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리비아 과도 정부도 자국에 대한 무기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입장이고요. 과거 유엔 안보리는 리비아 내전이 발발한 지난 2011년 2월 무기와 군수품을 리비아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수 조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비아 과도 정부는 자신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풀어달라는 입장인데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의 이번 요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뒤 이와 관련된 안건이 안보리에 공식 상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AP통신이 2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은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는 미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도 리비아의 문제는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정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무기를 지원할 리비아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비아 과도정부는 외부의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모하메드 알타이리 리비아 외무장관이 안보리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알타이리 외무장관은 리비아 정부는 국제연합군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리비아 군부도 입장을 밝혔다죠?
네, 리비아 군부 장성이 19일 영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리비아의 사크르 알조르시 공군사령관은 이날 영국 텔레그라프 신문과 인터뷰해서 어떤 외국군이든 리비아에 발을 들이면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군의 파병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니파 무장단체에 대한 공격에는 찬성을 했죠?
네, 리비아의 알조르시 공군사령관은 세계 평화를 위한 테러단체의 공습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공군도 정확한 목표물을 제공하는 등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비아와 이집트는 리비아 내 ISIL에 대한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죠.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섬 근처를 매립하고 있다고요?
네, 필리핀 언론이 2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분쟁도서 주변 6곳 상당 부분을 매립한 데 이어 이번에는 7번째 공사에 착수하는 등 영유권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타임스 신문은 이날 위성사진 자료와 필리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최근 분쟁도서인 휴주 암초 주변에 7만 5천 평방미터의 새로운 대형 시설물을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큰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이 뭐 때문인가요?
전문가들은 향후 전개될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그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주변국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중국의 이 같은 인공섬 건설 작업에 대해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들은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공사가 벌어지는 곳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공사라며 이들 도서에 대한 영어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인공섬 건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당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비행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베트남 소식을 살펴보죠. 베트남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이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를 잇따라 초청했다고요?
네, 베트남 언론과 미국의 소리 방송 VOA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베트남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응웬 푸중 공상당 서기장을 미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최근 케리 장관이 베트남 지도자를 초청했음을 확인했는데요. 앞서 미국은 베트남의 초계정 5척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베트남 최고 지도자를 초청했군요.
네, 베트남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은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를 베이징으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해양 석유 탐사를 둘러싸고 베트남과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양제츠 국무위원을 베트남에 파견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이 베트남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인데 베트남으로서는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오자 베트남은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일종의 EEJ, 즉 또 다른 적을 끌어들여 적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이렇게 미중 양국이 베트남 수뇌부를 서로 초청하는 것을 보면 베트남의 그 같은 전략이 맞아떨어졌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역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도 지역 모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는 6도, 신의주 최저 1도, 최고 4도, 강계 최저 영하 3도, 최고 4도, 그리고 해주 최저 4도, 최고 7도, 개성 최저 3도, 최고 7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대부분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0도, 최고 5도, 장지는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하 2도, 해산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영상 2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3도. 선봉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영상 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후도 0.5에서 2m 정도입니다. 모레 일요일 날씨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흐리고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대부분 지역이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 내지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진지를 향해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대변인은 오늘 친러 반군들이 도네츠크 부근을 공격하고 서부의 쿠라코베 마을에 폭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러시아로부터 전차를 포함한 군사 장비들이 여전히 반군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대표적 항구 도시 마리우폴 인근 지역도 밤새 집중 폭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프랑스, 독일 정상들은 어제 동부지역 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4개국 정상들은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비난하고 양측 모두에 휴전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비아 북동부 지역에서 오늘 적어도 석 대의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3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리비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는 쿠바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곳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근거지로부터 가까이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한 리비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리비아 관리들은 첫 번째 차량 폭탄이 쿠바의 정부 보안 건물 인근 주유소에서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관리들은 또 보안 시설에 별도의 공격이 있었으며 국회의장의 자택도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최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추종하는 무장 요원들의 폭력 사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반군 알샤바브가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을 공격해 적어도 10명이 사망하고 소말리아의 정부 부총리 등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VOA 기자는 오늘 소말리아 국립극장 인근의 센트럴 호텔에서 연쇄 폭탄이 터진 뒤 총격이 벌어졌다며 당시에 긴박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주로 고위 정관계 인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비난하고 이를 잔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시인한 가운데 이는 이슬람 율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군이 오는 4월이나 5월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한 모술 지역 탈환작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만 5천 명 규모의 이라크군이 주 공격 역할을 맡고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시메르가 전사들이 이라크 북부와 서부 지역으로부터 ISIL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당국자는 그러나 만일 4월에서 5월까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전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은 이미 ISIL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한 공습을 단행하는 등 소탕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 현재 2천 명 규모의 ISIL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SIL은 지난해 6월 이곳을 장악했습니다. 미국과 터키 정부가 ISIL에 맞서 싸우는 시리아 온건파 반군을 훈련시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정식에 참석한 터키 주재 미국 대사와 터키 외무 차관은 이번 협정 체결을 두 나라 간 동반자 관계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검증된 시리아 반군들이 시리아 안팎에서 ISIL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특수군을 포함한 400명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자유시리아군 병력 5천여 명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터키는 훈련 장소 제공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찰이 수도 카라카스의 시장이자 야당 지도자인 안토니오 레데즈마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레데즈마 시장이 미국의 지원 아래 베네수엘라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계획을 도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레데즈마 시장을 공군 장교들이 연루된 쿠데타 계획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 계획은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직접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